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주잘 보내셨죠? 지난주에는 우리 수요성립의 조장들과 임원들이 모여서 이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뭐 요즘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여쭤봤더니, 다이어트 하신다고도 하고요. 정말인가? 약간 의심이 들긴 했지만, 뭐, 우리 믿음의 공동체니까 뭐, 믿어야 되겠죠? 예, 또, 마스크 쓰고 산도 걸으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요즘 건강을 위해서 많이들 또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을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도 함께 하시고 또 성경 필사도 하시면서 이 쿼런틴의 힘든 시간을 말씀의 은혜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들으면서 참 귀하다, 아주 본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 가졌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이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와 교회에게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권위는 아주 절대적이죠. 무엇도 성경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내 의견, 또 내가 좋아하는 생활 방식, 내가 세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더 높은 권위이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아직도 이것이 수긍되지 않는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며 그런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와 이 세상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또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유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리고 누구나 맞게 되는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영원한 삶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업보대로 다시 무언가로 태어난다라는 그런 윤회의 비참함이나 뭐 이날은 되고 저날은 안 되고 또 무슨 꿈은 좋아서 그 꿈에는 복권을 사고 어떤 것은 부정 타고 하는 그런 미신에 갇혀 지내는 모습, 또 조상의 귀신을 달래면서 거기서 복이 올 줄로 아는 모든 거짓된 모습에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창조의 원리가 어떠한 것이고 또 누구의 은혜로 누가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밝은 빛 아래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속박이나 어떤 구속이 아니라 정말 깊이 생각하고 잘 들여다보면 그것이 주는 엄청난 자유함, 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살아서 내게 말을 한다. 성경에는 발이 있어 나를 쫓아 달려오고 손이 있어 내 몸을 덮는다. 이한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사실 기도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자기 죽음의 때가 온 것을 이제 아시죠. 그래서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연관을 가진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찾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면 일단 세상에서 저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말씀에 담긴 참된 의미,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죠. 말씀은 세상에서 선과 악을 그래서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마땅히 해야 할지,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야 할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어떻습니까? 저희들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물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또 손가락질 당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 말고 세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믿는 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화를 내고 우리를 미워합니다. 결혼이 사람의 연합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다라는 그 창조주의 의도를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그 삶의 주인이 아니다. 자녀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중하는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내게 위탁하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야기를 해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안정된 것, 우리가 누리는 부유함들, 그런 것들을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을 가졌기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우상이다 라고 말하면 화를 내고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말씀을 가진 우리를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같은 성질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한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세상이 너희 미워할 거야, 세상이 너희들을 저항할 거야 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더 깊은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과는 당연히 다른 기질, 세상과는 다른 방식, 다른 모습으로 차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문화, 세상이 쫓는 것과 다른 것을 쫓아가며 차이나게 사셨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와 교회들 역시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저항으로 다가온다라는 것.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아서 세상과 차이 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성도와 교회 역시 세상에서 너는 우리 편이다 하는 그런 좋은 소리나 환영을 기대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염려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같이 있는 동안에는 이 제자들에게 쏟아지는 이런 미움과 따돌림과 공격과 위협을 예수님께서 막아주셨는데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땅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생각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안쓰러우셨겠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내가 미움당하듯이 이들이 또한 미움을 당할 텐데 하며 예수님께서는 남겨진 제자들의 약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며 믿는 자들을 최선을 다해 미워할 이 세상의 강팍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을 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계신 저 세상으로 데려가 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런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다만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고, 계속 나와 함께 있는 이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유지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부류라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으며, 로마의 황제에게 속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속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 저항을 받으며 살아갈 텐데, 어떻게 악에 빠지지 않고 이들을 보존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오늘 17절 말씀에 키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천사들의 능력이나 어떤 강한 군대나 어디 가서 자기들끼리 살 수 있는 그런 조용하고 고립된 곳에 그들을 놓아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을 보존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말씀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말씀 때문에 미움받는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길은 말씀을 조금 덜 지키거나 시대 조류에 맞지 않는 그 말씀의 부분을 고쳐서 그들과 타협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거나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고난과 미움 가운데로 몰아넣은 그 말씀을 더욱 강력하게 붙잡고 예전보다 더 구별되고 더 차이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보존되고 이땅 가운데서 보호받는 길이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능력, 세상 권세자들의 도움, 우리가 정말로 말씀 지키기 쉬운 환경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말씀으로 구별되어지고 차이나는 그 삶의 방식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이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들이 보호받고 보존받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군대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보다 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 깊숙한 모든 은밀한 비밀과 추악한 죄악들을 도려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수술하여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이 가진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미움받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더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더 정면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부서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보존하는 길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요. 그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닥쳐서 그들의 인생이 보존받고 그들의 영혼이 보호받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타는 인생의 갈증을 남자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삶의 방식, 자기가 가진 세상적 지혜, 자기의 수단이라는 그 물동이를 내던지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면서 그녀의 삶과 영혼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정면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거세게 풍랑이 일어서 난파되게 된 배 위에 있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께로 나아가게 만든 것도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끌어당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정면으로 그가 부닥쳤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믿음도 신앙도 다 거짓이었다고 말하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었는가? 정말로 예수님이 있기라도 한 것인가? 그분이 내 삶을 지켜줄 수 있는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게 필요한가? 하며 지나간 모든 날들을 후회하면서 옛 삶으로 돌아가려 했던 엠마오의 두 제자 역시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정면으로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부닥쳤을 때 그들의 삶이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여 예수를 다시 따르는 위대한 제자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미움, 세상의 옳지 못한 소리에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대항해서 우리가 힘으로 받아치고 힘으로 그들을 이긴다고 해서 우리가 받는 미움이 극복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세상적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돼. 내 자녀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퍼질 거야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대통령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국회의원과 정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당군상의 목을 부러뜨리고 시청 앞에 십자가가 달린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자칫 세상을 힘과 영향력으로 대결해서 이겨보려고 하는 방식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의미하다기보다는 성도와 교회들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오히려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내 가정을 살피고 내 직장에서 말씀의 꽃을 피우면서 일하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때그 작은 자들의 삶의 자리에서 점과 같은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일어나고 그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그 선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면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모든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제 말씀으로 보전받고 악에 빠지지 않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사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제 이 기도는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전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삶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그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들어가라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구처럼요? 네, 세상에 보냄받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좋아질수록 우리는 우리 놀이터를 교회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제 자랑은 나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나는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난 이거밖에 몰랐어. 난 이런 삶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이 얼마나 순수한지, 내가 얼마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 복음으로 또 말씀으로 신앙으로 보존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그 삶의 방식이 이러한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자연스럽게 제 주변에는 안 믿는 친구들이 정리가 되었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 친구, 뭐 교회 누나, 교회 형, 교회 동생들만이 제 주변에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분명 보호받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온실의 화초처럼 더 약해진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청년부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하면 애들 하는 말이 전도할 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는 믿지 않는 친구가 없는 것이죠. 사실 보면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 필요를 우리가 절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세상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나랑 여행을 가고 나와 시간을 보내며 나와 대화하는 그런 친구는 아니어도 얼마든지 내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가 찾아가고 들어가야 할 그런 많은 사람들, 그러한 세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전받아 우리만 잘 되어서 고립된 성도, 고립된 가정, 고립된 교회 공동체로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 되신 자신의 신적 지위를 버리고 우리 낮은 사람들을 향해 눈과 마음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인 된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면서도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위해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소비하신 것, 유한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명을 이루면서 영원한 세상을 기다리는 것,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삶의 방식, 그것을 통해 영원한 삶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하신 그 구원자의 삶, 이제 우리도 그 방식의 삶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며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말씀으로 보존해 달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시대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모인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성예배 공동체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혹은 자녀들로부터 또 친구들과 또 직장의 동료들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비웃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동기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참 자유함을 느끼면서 그래도 기쁨과 감사로 살수 있게 하는 것은 세상과 대결하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진리로 더욱더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누리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야 할 것입니다. 좀 무서운 말 같지만 요즘 우리는 과거보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더 장담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꽁꽁 싸매고 산다고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막기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불안은 점점 커져가고 사람들을 상대하며 의심이 가장 먼저 듭니다. 그리고 질병과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커집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앞을 예견하지만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이 시기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의 정면으로 부딪혀 살아가는 길밖에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잃지 않고 살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 우리는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이 땅에서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매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 말씀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말씀만이 이 갇힌 세상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혼란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안심하게 할수 있습니다. 진리로 더욱더 거룩해집시다. 이 시대의 두려움을 따르지 말고, 정말로 차이 나는 클래스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해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런 예배와 일상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